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허간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그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또 그 중심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성을 본질적인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이제 현실 속에 엄연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악한 행동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이 그 아담의 때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신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에 맞서서 주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그 완성은 최초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이 창조가 다시 한번 갱신되고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구현되며 완성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앞부분에 있던 17장, 18장, 19장 등에 이렇게 나오는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한 대칭적인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도시라는 것 자체가 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그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보장과 안심과 자기 스스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성, 도시의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이고 죄의 아주 그 표면화된 어떤 죄의 형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깨시죠. 우리가 저기로 내려가자, 우리가 임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종이 많게 되었다. 가축이 많게 되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한번 이렇게 군대를 몇백 명씩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 부가적인 이야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일평생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열재앙 사건이 있었고 또 홍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많이 회개하고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도 아니고 생각 없이 쫓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가라 그랬을 때 나 못 갑니다 라고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나 이제 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없을 수 없는 존재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그 너희 중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모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세의 지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는 지위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리라라고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그 중에 한 표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서 담게 된 본문이 무엇인가? 그가 수백만이나 되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다. 그가 많은 가나안의 어떤 그 왕들을 굴복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모세의 삶에 있어서의 업적이 아니죠. 가나안의 왕들을 굴복시킨 건 아니죠. 가나안 이 동쪽에 있었던 모압 지역에 있었던 왕들을 굴복을 시켰죠. 어쨌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자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예표되는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모세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 것, 그것이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 가장 큰 가치이고 본문이고 담게 된 본문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 지금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의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그것을 마음껏 소유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심판받고 응징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다.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가치이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으시다. 나는 그것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투쟁하시는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금 이제 예배해놓고 계신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서 이 5절의 말씀은 그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에스겔서 4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제 성경으로는 1227쪽에 있습니다. 4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고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지금 물이 지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이제 반도입니다.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돼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마른 땅이 다 풍성한 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제 모든 슬픔과 모든 한계와 목마름과 메마름이 사라지고 풍성한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치유가 임할 것이다. 회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현실이고 너희 앞에 펼쳐진 성도의 미래고 너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실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물의 이미지는 좀 이중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를 물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악의 10년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면 악의 10년을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장에서 읽었던 대로 그때가 되면 11장에 보면 바다가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물로 가득한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이들의 어떤 그 집합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악의 10년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는 이 그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그 어린 양의 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을 소송하게 되는 새로운 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평행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의 이제 모티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셨다는 것의 어떤 상징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우리가 끝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셔서 군대로 만들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서 만국을 새롭게 소송하게 될 것이다. 소송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놀랍죠. 지금 눈앞의 현실은 에스겔이 보는 현실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겪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로 밖으로 못 나가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꽁꽁 묶여서 어떤 제대로 된 사역도 할 수 없고 어떤 뭐 편지를 좀 써도 이게 과연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같이. 그런데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만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만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시대, 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듯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흠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신 한 그분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신랑이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곳에서 이루어질 어떤 회복과 이곳에서 이루어질 그런 어떠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와 그 다음에 치료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회복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아까 아브라함의 예와 모세의 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바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섬깁니다. 특별한 관계로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복과 성경이 말하는 어떤 완성의 중요한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림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이제 교훈들을 이렇게 줄까요? 이런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될까요? 그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 정말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많은 성취나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계속 강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가 만나서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닮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덕스러움들이 교회가 그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은 때로는 지난한 일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못난 모습이, 나의 이 한계가, 혹은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발현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는가라고 상상해 보아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인식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겉보기에 제일 믿음이 좋았던 때는 고등학생 때 같아요. 그때는 뭐 정말 틈만 나면 이렇게 금식을 하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려고. 그렇다고 지금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이 넘게 쑥 이제 지나와 보니까 지나간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되게 부끄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주일날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또 월요일날은 어김없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한 입으로 두 말뿐만이 아니라 한 200마디쯤 할 수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수년 동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1년 전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1년 후에는 2시간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전에는 헌금을 뭐 예를 들어 뭐 10만 원 했는데 한 5년 뒤에는 한 100만 원쯤 하게 되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충우돌을 하죠. 굉장히 뒤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뒤로 돌아가는 것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일 때가 너무 많아요. 7살 된 우리 아이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엉망진창이란 말인데 아빠 왜 이렇게 차가 엉망진창이야 청소 좀 해 막 이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엉망진창일 때가 많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보면 임원들을 보면 미안해요. 임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을 거예요. 뭐 찬양팀을 보면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목사님들을 봐도 엉망진창이야. 맞아요. 우리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현실. 그런데 이 엉망진창 같은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그 맺게 만드시는 어떤 덕목들을 우리 안에 길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미래도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한 미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막연해요. 그리고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붙잡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만나는 그 모질이 같은 형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그 표독한 자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그 답답한 지체들, 그 모습이 완성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형제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매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완성의 그림이 이 세상의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하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도. 저도 저를 보면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저도 저를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를 찬란한,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이 보석 같은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 때에 만드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공간이라고 한계는 이 안에서 어떤 구체성이 만들어지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창조의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창조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존재들 중에 여러분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유일한 존재로, 다시 없는 존재로.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 뭐 의란성 쌍둥이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선생님 밑에서 수술 받았어도 다 달라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각자의 존재로. 그러니 우리 인생의 완성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세계로 우리가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접합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이 환경 속에 유일무이하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조건과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 각 사람들이 여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성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지금도 말을 건네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존재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고급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고 계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감히 내려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에게서 바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물이 소성하게 되는 그 풍성한 그 젖줄기 같은 그 강가에 그 무수히 많은 그 종류의 그 나무와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게 될 거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그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그림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놀랍고 새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오고 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자답게 그 미래를 선취하여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자로서 살아내는 책임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너 바벨론 시의 시민처럼 살래?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처럼 살래? 성경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거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처럼, 새 예루살렘의 시민처럼 멋있게 굴어라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제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그럼 멋있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말 그대로 생명수가 되셨어요. 그치? 성전에서 물이 나오듯이 성전 되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주님께 길을 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힘이 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어떤 그 개성과 자신의 어떤 존재가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일개 노동자가 되거나 일개 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개 어떤 전체 집단 속에 그냥 군중 속에 그냥 일개 익명의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요한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야고보가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바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 야고보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각자 각자를 그 개성에 맞게, 그 고유한 존재에 맞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틀렸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니? 틀렸다. 바울처럼 끈기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바울아 너는 왜 이렇게 그 집요하니?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일 중독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바울아 너는 바울이다.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사용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핵심적인 일, 바로 우리에게 자기 당신 자신을 다 던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아직, 주님께서 이루신 제사장직, 주님께서 이루신 선지자직, 주님께서 이루신 어떤 왕의 직분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본받아 수행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미리 선취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는 사람답게 사는 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이죠. 나를 말살시키고 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나로 존재하지만 이 나가 나만을 위한 나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타인의 자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나로 사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타인을 대신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결여된 것을 채워주거나 그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타인의 존재 그대로 그 타인에게 망명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타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타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듯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동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과 그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환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타인을 대신한다는 건 자기의 자리와 타인의 자리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천국에는 두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의롭다고 이제 판명을 받아서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제 천국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자기 그 천국에 자기 땅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웃의 땅도 함께 분양받는답니다. 반대로 게헨나라 그러죠. 그 지옥에 이제 누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기 땅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웃의 땅도 함께 같이 이렇게 분양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없는 자는 더 많이 뺏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의 배경에 따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시냐? 그 타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대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는데 그 나와 너가 깊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관계,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을 대신해서 그 타인의 자리에 내가 세움받는 일이 바로 대속이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져야 될 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하셔서 지셨는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키실 거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새 예루살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란 어떤 걸까요? 타인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하나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덕목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은 신학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못남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거기가 바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 중요한 어떤 결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도 자기가 자기 뒤치닥거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내가 싼 똥이 아닌데도 남이 싼 똥도 치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치워야죠. 그런데 그 자리 대신 서주는 것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영혼의 번뜩이는 어떤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어떤 일하신,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사주의적이거나 어떤 신비주의적이거나 어떤 황홀경의 어떤 그 임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번쩍하고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누군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도 감당 안 되는 그 자기의 성품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망하지 않게 붙잡아주고 뒤에서 막아주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거기서 메시아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아 앞에 부름받은 존재구나, 그 메시아에게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만물을 소송시키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게 될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거기서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니 그 제가 우리 사랑하는 남자 형제들한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권고를 하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이 길을 피해라. 그 좋은 거는 보니까요, 그 동성들끼리 누려야, 동성 친구들끼리 누려야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그 이렇게 동성 친구들끼리 가야 음식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그 지하철 타러 이렇게 가는데 그 아시아 선수촌 공원에 그 어떤 아기 엄마들하고 아기들이 이제 유모차 갖고 오고 돗자리 피고 이렇게 되게 평화롭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 있던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저 그림만 평화로운 거라고. 저 그림을 유지하기에 저 안에 얼마나 그 이 복잡한 게 많이 있는지 아냐고. 저거 제대로 쉬는 거 아니라고. 제일 좋은 건 그냥 동성 친구들끼리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거나 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합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자식 때문에 마음을 써보면 알게 됩니다. 배우자 때문에 속을 썩어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속 가운데 나도 모르던 고귀한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때문에 속을 썩거나 혹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어 그 하얀 흰머리가 늘게 되었을 때, 주름이 늘게 되었을 때, 그거는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주름이 늘었어 라고 한탄할 내용이 아니라 주름은 그 자체로, 그렇게 생긴 주름은 그 자체로 영광인 겁니다. 어차피 그냥 대충 살아도 주름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위하여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내가 다른 것에 헌신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헌신했다는 사실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망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 혹은 내가 네가 아닌 다른 일에 집중했으면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됐을지도 몰라. 내가 네가 아닌 다른 일에 집중했다면 내가 훌륭한 뮤지션이 됐을지도 몰라. 내가 네가 아닌 다른 일에 집중했다면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성취를 이뤘을지도 몰라. 통장에 잔고가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네가 귀하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겁니다. 천상의 보좌보다 난 네가 귀하다. 내가 사람들 앞에 오해받고 수치당하는 것보다 당할 수 있다. 왜? 네가 더 귀하니까. 너는 창조의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온 우주 역사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난 너를 위해 왔다. 난 네 앞에 서 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자리에 대신 서주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깊은 수렁 같고 기가 막힌 웅덩이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막막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이, 방법이 잘 서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단지 미래에만, 단지 먼 아득한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소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과 만물을 먹이시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부터 시작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우리 한 존재로부터 일으키시는 이 회복과 이 풍성함과 이 완성과 이 놀라운 성취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